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우리가 많이 쓰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자비를 딱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제가 가진 느낌에, 그냥 생각에, 지식으로 자비는 긍휼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자비하고 또 가로하고 긍휼이라고 이렇게 제목에 써 놓았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찬양도 했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그러니까 자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이 자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거기에 은혜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가 함께 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헬라어는 어떻게 사용될까?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 평화, 화평, 평강 한 단어이지만 그 한 단어를 헬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평화, 화평, 뭐 평강, 평안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한글이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헬라어도 이 자비라는 것도 은혜와 비슷한, 또 긍휼과 비슷한 그런 것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은혜, 자비, 제가 이제 은혜, 자비, 긍휼 이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 다 단어가 틀린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이 우리에게 다양하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부에도 좀 그 의미들을 잘 적어 놨는데, 먼저 살펴보면 은혜입니다. 이 grace, 헬라어 단어로 카리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은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데, 선물을 서고 주고받는다는 것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카리스는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그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비라고 얘기할 때 mercy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단어로 엘레오스예요. 이것은 어떠한 은혜고 또 자비고 하냐면은, 선물이냐면 면제해 주는 거예요.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mercy라는 그러한 의미 속에는 약간 법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만 돼요.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벌을 면제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mercy, 헬라어 단어 엘레오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영어로 하면은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어떠한 의미입니까? 상대하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공감이냐면, 상대가 막 잘 나가고 막 부유한 위치에 있는 그런 거를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건 다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이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상대의 아픔, 상대의 어떤 그 상대방의 간절함, 그러한 것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어떠한 아픔을 느끼고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게 바로 컴패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컴패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비참함, 죄 속에서 막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정말 긍휼히 계시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 심판을 거두는 자비를 베푸시고 영생이라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특별히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어떻게 맺어갑니까? 이 자비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또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막 심판을 면하는 그런 자비는 엘레오스라는 그 단어였는데, 이 크레스토테스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영어로 얘기한다면 kindness, 카인드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자하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용하기에 알맞다,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열매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참 안 됐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 도움을 주는 것, 유익을 주는 것, 선함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여러분에게 친절한 사람 누구입니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을 참 친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고 자비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레오스하고 그 크레스토테스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엘레오스는 상대방이 죄를 지었거나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데 그 비참한 상황,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크레스토테스는 어떠한 거냐,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항상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부드럽게 상대방을 품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레오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한번 딱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레스토테스는 꾸준히 변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엘레오스, 멀시, 어떤 큰 것을 용서해 주는 것. 뭐 감옥에 딱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감옥에 안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큰 임팩트를 주겠죠. 큰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진짜 내가 느끼는 것은 한 번 딱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어떤 법정에서의, 어떤 큰 사건 앞에서의 용서보다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 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날카로운 진리로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인자함으로 사람을 녹여내는 성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아픔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 큰 부드러운 인자함으로, 사랑함으로 상대방을 감싸 안아주고 그 상대방을 얼음 같은 날카로운 그 상대방을 녹여내는 그 은혜가, 그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비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멸시하느냐라는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인자,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지금 회개하게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고백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이, 회개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 매질을 합니다. 무서운 막 몽둥이를 가지고 막 협박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굴복했는지 모르겠죠. 그 순간에는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그 외부적인 그 압력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비는, 인자하심은 자격이 없는 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나에게 먼저 친절히 대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해가 있어요. 아니, 서운함이 있습니다. 실망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또 상대방의 그 형편을 알게 됐어요.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안 됐구나.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보다 더 비참하네. 나보다 더 안 됐네. 겉모습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대단하네. 만약 내가 저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래도 이겨내는구나, 그래도 지켜내는구나, 뭐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한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온갖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은 내가 다 나 혼자만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보호해주셨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셨구나. 나 그때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뛰어내렸을 텐데, 그냥 거기로 가버렸을 텐데,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다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감정들,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자비는 또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인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동기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 우리가 보통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법정을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 뭐 그 드라마들을 보니까 이 법정과 관련된 뭐 정치 이야기지만 뭐 법정과 관련된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법정을 보세요. 이 법정에서 판결받는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좀 냉정하고 좀 뭐 무죄라든지 좀 감형을 받지만 부드러운 건 없어요.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보좌 앞에 선다라는 그런 느낌이 의미가 어떠냐면은 딱딱해요. 좀 냉정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는 말 그대로 인자하심이에요.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 법적인 것을 온전히 감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동시에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에도 그랬지만 또 우리 세대, 또 우리 자녀의 세대, 그 손자, 손녀의 세대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자비의 그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천국에서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예요? 걸어요?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찬양 많이 하나님 막 그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찬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의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억지로 부담스럽게 하세요?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하세요? 여러분 누가 기분 좋을 때 여러분에게 노래하라고 그러면은 뭐 하세요? 요새는 잘 그렇게 안 하시나. 옛날에 보면 구역 예배하고 하면 다 그냥 그 노래방 기기 전사님 목사님 좀 빨리 가세요, 우리가 좀 할 게 있어요 하고 하면서 우리가 딴 짓은 안 해요, 노래만 부를 거예요 다 그러시던데. 자, 어떻게 하십니까? 노래 뭐 부르세요? 트로트가 나옵니까? 아니면 찬양이 나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할 때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천국에서의 그 찬양 찬송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좀 딱딱하고 무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자하심이에요. 자비로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다. 제가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주인이 들어오면 좀 이렇게 꼬리도 흔들고 뭐 처음에는 꼬리를 흔들지만 좀 흔들고 뭐 그러다가 그냥 뻗어 자요. 그냥 아니 이 개는 좀 왜 이러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인이 오면 평안해서 그냥 아주 마음을 푹 내려놓고 잔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냐면 긴장을 해가지고 막 앉아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꼬리를 흔드는 것 말고 주인 옆에 있으면 평안해서 그냥 마음이 놓여가지고 딱 눕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소에 들어가면 긴장이 풀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 학교 갔다가 처음 방학을 가지고 와요. 그럼 어때요? 하루 종일 자요. 하루 이틀 잡니다. 왜 자요? 너는 집에 와서 잠만 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부모님 품에 오니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오래간만에 집에 왔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요. 집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그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를 이렇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친절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절의 그 마음 속에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표현으로 하면은 그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는 진짜 우리와 공감해 주시며 우리가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표현하여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존중받으면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에 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서 베풀어 준 것이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눈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눈빛으로 다 알아요. 속이려고 할 수 있죠. 그 순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가 바로 은혜에서 온 거예요. 은혜, 선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과 그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고마워하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갚지 마. 뭐 돈 없잖아. 안 갚아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갚지 말라고 하면은 그래 고마워는 하겠죠.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나도 돈 벌어야지.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상대방에게 어떤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용서를 깨달았을 때 어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용서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려요. 정말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죠.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정치를 봐도 그렇고 정치면 사회면 어떤 경제 그런 모든 뉴스를 봤을 때 세상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게 없어요. 날카로워져요.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뭐 TV 그 다음에 영화는 심의가 국가에서 좀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좀 예전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얼마나 선정적이에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막 화살을 쏘아 붙습니까? 친절한 삶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삶이에요. 어떠세요? 상대방에게 친절하다라는 그 표현을 솔직히 우리 자녀들한테 할 수 있겠어요? 이용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사람이 친절하면 그래도 그대로 갚아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마음이냐면 괜히 친절하다가 호구로 보여가지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 이 친절함, 긍휼의 마음 이것은 2000년 전이나 또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만 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함으로 대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유혹받으시면서 유혹에 넘어가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정말 잘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비를 나누는 복된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참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예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야, 이 사람은 참 따뜻하구나, 이러한 말을 꼭 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